신약성경 241쪽 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아직 만나보지 못한 시점에서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편지를 누군가에게 보내려면 최소한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또는 그 사람과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을 묶어주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야 편지를 보내고 받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 사이의 어떤 공통점, 공통 분모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유일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공통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는 복음이라는 공통점 단 하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른 서신들과는 좀 다르다 그랬죠. 그 서신서를 보내는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를 보내는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그들이 처한 문제들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위협들, 유혹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고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른 시점에서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관계를 맺길 원하고 관계를 시작하길 원하는데 그 관계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어서 복음이라는 공통점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들어가자라는 식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우리를 묶어주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이냐?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바울과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주는 이 관계의 기초가 무엇이냐? 바울은 조금 더 그 관계의 근거를,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래요, 로마서에 기록하는 이 말씀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뭐 이 편지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과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지금 로마의 교인들에게 바울은 나 로마에 한번 가고 싶다. 당신이 왜 옵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도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요?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과 로마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한 목적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우리 상호 간의 믿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 뿐 아니라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서 이 관계를 더 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하는 이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미 사도행전 말미에서 한번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네.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죄수로 압송되어서 오고 있는 바울을 맞기 위하여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맞으러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설교했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이 이제 우리는 전혀 그 지명을 잘 모르니까 감이 오지 않는데 제가 그때 이제 경부고속도로로 치면 부산에서 올라오는 죄수를 맞이하러 어디까지 갔다 그랬죠? 천안 가까운 데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안성까지, 천안까지 이렇게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도 1시간 이상 달려야 되는 그곳까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걸어서 좀 여유가 있었다면 뭐 마차를 좀 타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갔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로 압송되어 가지고 오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울을 극진하게 맞이하는 우리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28장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를 맞으러 온 그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죄수로 압송되어 로마로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재판했었던 사람들도 다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고 또 나를 재판하는 사람들도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데 나를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위기 상황으로 자꾸 나를 몰아서 어쩔 수 없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상고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되도록이면 황제를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서 죄를 정죄받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몇 대 맞고 큰 벌 당하고 옥에 좀 갇히고 나면 끝날 일도 황제에게 상고를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큰 위기에 몰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고를 하지 않는 편이 좋고 또 상고를 한다고 해서 재판을 언제 받을지 그 기약이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큰 나라의 황제였는데 그 로마 각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황제에게 상고한 로마 시민권자들이 다 로마로 와서 재판을 받으려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로마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죄도 없는데 내가 상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고 그 상황에 몰려서 로마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마음의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로마에서 죄수로 올라오는 바울을 맞으러 멀리까지 나온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 마음을 얻고 담대한 마음을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가려는 목적으로 제시했었던 것, 너희를 견고하게 하라는 것과 피차 안위함을 받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미 로마의 성도들을 만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사도 바울을 맞으러 그렇게 멀리까지, 한낱 죄수에 불과한 사람을 맞으러 나왔을까요? 그들이 바울이 로마에 오기 앞서서 로마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로마에 보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약 2년 동안 재판을 잘 받지 못하고 머무르다가,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상고를 해서 이제 로마로 올라온 것이니까, 그 사이에 로마서가 전달되고 바울이 로마로 들어오기까지의 시간으로는 약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서를 사도 바울에게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읽었죠.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조언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본 사람들로서 위대한 스승, 믿음의 선배, 복음의 사도가 우리에게로 지금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반갑게 맞으러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받은 복음과 또 그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즉 깊은 존경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미 1장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들과 나의 공통점은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너희들이 들은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절로 넘어가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16절과 17절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결론적으로 제시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소식이다. 그 아들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에는 인간의 현실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비참함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인간이 처한 현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들어 보여내 줌으로써 구원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이어서 논증해 나갑니다. 그것이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래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긴 단락을 다 이 율법, 구원을 받지 못하는, 구원이 필요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1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래서 상실한 그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내버려 두시자 서로를 욕되게 하고 부끄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순리를 거스르는 모습으로 인간이 살아가고, 모든 악덕이 샘솟는 어떤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규정하고 있죠. 악한 일을 많이 행합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심지어 옳다고까지, 예, 그래 어쩔 수 없었잖아, 네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잘한 거야, 괜찮아, 그래도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간은 이런 존재라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나서 우리를 이렇게 또 다른 길로 이끌어갑니다. 이 1장의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면 그럼 인간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냐 하는 생각이 들죠. 차라리 짐승이 낫습니다. 짐승은 본능에 충실해서 배가 고프면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번식기가 되면 같은 편들끼리 싸우다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짐승들에게 있긴 있습니다만 짐승들은 정해진 틀을 벗어나서 악을 행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인간은 그 어떤 정해진 기준이라는 것을 한참 넘어서까지 악을 행하고, 또 그런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잘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악한 존재들이라고 결론을 내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럼 정말 절망일 뿐이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를 또 다른 모습으로, 죄악의 또 다른 그 양상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비록 악을 행하고 악에 끌리고 어쩔 수 없이 악을 저지르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한 인간에게서 발견하는 바는 인간이 어떤 선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갈망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되는 어떤 도덕과 윤리에 관한 좋은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옳고 그른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당위도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죠. 그러나 마땅한 그 일,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일, 지켜야 되는 그 따라야 되는 옳은 일과 선한 일을 인간이 알고 있다는 것이, 인간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작동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이 있어서, 선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인간이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그것을 쓰냐면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 잘못을 저지른 자를 정죄하는 것으로, 그것을 씁니다.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쓰지 않고 아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쓰고 있더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남이 어떤 잘못을 행할 때 분명히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정죄를 합니다. 시비를 따지죠.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옳고 그른 문제 자체로 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옳고 그름은 그 변할 수 없는 법칙으로 인정하고 옳고 그른 것,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모두가 다 긍정하고 그 다음에 싸운다는 거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첫 챕터를 보면 이 이야기가 아주 재밌게 나옵니다. 모두가 도덕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도덕법을 알고 있고 마땅히 행해야 되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 왜 거짓말했어? 하면 거짓말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왜? 거짓말이 어때서?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서로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옳고 그른 것을 아는 것 가지고 옳고 그른 행동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내 정당함을 주장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손쉽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은 죄를 지은 사람을 색출해서 그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건 늘 인간사에서 있어왔던 일이죠. 정죄한 자신은 그 죄로부터 한 발짝 빠져나와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옳고 그른 것을 아는 것으로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옳은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 옳은 것을 늘 실천할 실력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비난한 것, 자기가 비판한 그것을 자기도 행하기도 하더라 하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악한 사람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있다거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도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요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여러 가지 악한 일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요즘에 첨예한 이슈가 되는 것은 동성애 문제겠죠. 동성애는 죄다, 악이다. 그래서 동성애 축제가 한창인 시청 앞 광장 그 건너편 대한문에서 이제 그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 사람들이 나가서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자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껏 정죄를 하죠. 그래서 정죄를 함으로써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같은 죄를 그들이 실제로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느 하나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어떤 양상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성경은 이게 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8절에 1장 28절에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왜 나왔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런 양상들이 나오는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동성애를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왜 동성애로 죄를 짓느냐? 그 사람이 동성애로 죄를 짓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죄의 양상이 동성애라는 양상으로 나온 거죠. 그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뭘로 나옵니까?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약속을 깨는 것, 배신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 이런 것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같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도 또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정확히 같은 그 죄를 저지르진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생겨나는 여러 악덕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러니 누구도 이 판단에서, 이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판단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로 넘어갑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어떤 일이요? 남을 판단하는 것을 똑같이 행하는 사람, 그런 정죄로 스스로를 어떤 죄에서 자기는 분리를 시키지만 그렇다고 해도 같은 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죄와 더불어 자기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일을, 그래서 두 배로, 어쩌면 두 배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고발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심판, 누군가를 의롭다 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사람의 몫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심판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4절 보실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같은 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이 있으셔서 너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이 시간을 멸시하는 것이다. 너희가 만약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남을 정죄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길이 참으심을 너희들이 지금 멸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것은 훨씬 더 악한 일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에 속지 않으신다. 이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관대한 기준이 자각동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가혹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그 마음을 살펴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꼼짝없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돌파구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도 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모두를 묶습니다. 모두를 묶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너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를 납득하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그 복음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로마서는 이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두 괄식으로 주제를 앞에 딱 못 박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의의를 행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자기를 불리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장 첫 부분에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이 말씀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이 있냐? 믿음 말고 다른 가능성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죠. 다른 가능성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모든 악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그나마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위치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인정해주는 그런 위치에 가 있다 할지라도 너를 한번 돌아봐라. 너도 똑같은 죄가 있지 않느냐. 너의 마음에도 죄가 있지 않느냐. 외적으로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으로는 그 죄가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왜요?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겨야 자기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 마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 형제를 죽인다 하지 않았을지라도 너희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미 살인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 형제님들, 누가 여기에서 자유롭겠습니까? 누가 수근수근하는 데서 자유롭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다. 아무리 너희를 의로운 사람으로 스스로 유지하고 애쓰고 자기를 지키려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권위를 인정받아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도달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를 묻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긴 논증, 모두가 죄인이다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따르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지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오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서로 정죄하면서도 같은 죄를 짓기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의 시간들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십니다.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탕자는 정말 폐륜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멀리 가서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내가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겠느냐. 아버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뛰어나와 그를 안고 입 맞추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 전에 목욕을 시키고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죠.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접할 때 그런 질문, 저만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탕자가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 아버지 하나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그 범죄하고 그 방탕했었던 그 아들을 아들로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그 사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따라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비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음으로 나와 함께 구원의 길을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를 여전히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만족을 삼는다면 그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로, 무한한 은혜로 기회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답게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답게 죄를 짓는 사람들,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정죄하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나도 은혜로 살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이냐를 스스로도 확인하고 그런 조건 속에서 증명해내는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는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명예를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미루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찾아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켜서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선호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명예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며 돌이킬 시간을 주며 만회할 그런 은혜를 허락하는 존재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늘 확인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